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 청년의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이 부자 청년의 이슈가 무엇인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 문제를 다룬 내용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피는 중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부자 청년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시간에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을 받는다는 의미가 상을 받는다는 그 말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열두 보좌와 차등 상급이라는 제목을 붙이고서 본문이 상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에게 주는 그 보상의 말씀에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은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를 따른 제자들이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열두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같은 상을 받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누구나 열두 보좌에 앉아서 동일한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을 위해서 박해도 받지 않고 뭐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이기적인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이제 간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놓은 사도들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지 못할 것은 저희들이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열두 사도다 그러면 이제 열두라는 그 숫자 때문에 그것이 뭐 완전수다 뭐 열두 뭐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다 또 혹은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그냥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 문맥에서는 모든 신자가 다 열두 보좌에서 동일한 심판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대입인 것 같습니다. 심판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이 다스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인자의 왕권이 나오는데 그 인자의 왕권이 다스리는 왕권이죠. 그 왕권과 관계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영광을 누리는 인자와 그 인자의 예수님이죠. 인자의 왕권에 제자들이 참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짚어본다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는 너희가 어떻게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사도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을 대속주로 믿는다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예수만 믿으면은 어떻게 살든지 다 뭐 열두 보좌에 앉아서 자동적으로 뭐 다스리고 심판하고 한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설령 같은 자리에 앉는다고 가정을 해도 누리는 영광의 레벨이 다를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논리죠. 그게 나를 따르는 너희라야 예수님의 왕권적 다스림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자들은 보상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여러 배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상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대속주로 믿는 것만이 아니고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힘써 추구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한 그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건성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대해서 예수님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그 평가를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과 가족과 친척과 심지어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열두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의 왕권적 다스림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냥 너도 나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이런 특권은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희생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보면은 왕권의 특권을 주는데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하고 박해를 견디고 자기 것을 희생하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백배의 보상을 받고 내세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믿음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힘써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적으로 따른 사도들이 예수님을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열두 지파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가르치는 거냐 그렇죠? 그 유대인 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열두 지파 그럼 유대인들을 다스린다는 뜻인가 혹은 다른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냥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근데 그들이 사실은 이 사도들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들부터 박해를 받았던 그 열두 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인데 하나의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해석이고 세 번째 해석은 그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혹은 참 이스라엘 거기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뭐 이방인도 들어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한다는 말은 구약에 보면 그 사사들의 직분이 그 심판한다,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는 새 이스라엘 혹은 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적으로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주제를 삼고 자주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판의 사역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자들의 심판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다스림과 관계된 긍정적인 사회일 거예요. 그 신자들을 이를테면 참 이스라엘을 우리가 열두 지파로 보고 열두 사도가 다스린다고 할 때는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일 거라 이거죠. 아무튼 하늘 보상의 일부분은 뭐냐면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른 의롭고 거룩한 성도들이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죠. 그것이 그냥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뭐 평생도록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할 일이 있게 하신 거죠. 그 일은 다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그 열두 지파를 새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열두 사도들이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열두 사도 혹은 그들과 어쩌면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 막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 바울도 사도였지만 열두 사도에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와 같은 레벨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른 성도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이 다스리는 상급, 그것은 리더로서의 상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차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이 부자 청년과 관련된 본문들에 나오는 뭐 구원이다, 뭐 영생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용어들의 의미가 처음에 주 예수를 믿고 받는 구원이 아니라 미래적인 구원의 상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부자 청년의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무슨 얘기가 따라 나오냐 그러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뭘 구한 것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사람들이 뭘 구했냐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죠. 그런데 열두 사도가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 그거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은 분명히 사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 그 두 제자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특권을 우편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특권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자건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대답을 보면 예수님도 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부를 갖는 것은 좋지 않다, 이기적이다,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마시는 고난을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냐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너희들께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던지 간에 받는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도 분명히 상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특권을 주시려는 것이었죠.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를 건성으로 따르라. 나 믿고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면서 이런저런 나의 희생과 고난의 삶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내가 산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나의 왕권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히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적 다스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 따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함유된 그 함의가 그런 implication이 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그것이 예수 따르는 걸로 알아요. 여기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주님의 왕권적 다스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 상급의 레벨과 순서에는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위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덧붙이셨는데 처음이 있고 나중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등급이 있다는 뜻이죠. 먼저 된 자들은 나중 된 자들에 비하면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봉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각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체험도 깊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래서 존경받는 분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런 순서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기던 자들이 나중에 가면 시들해지는 경우가 뭐 적지 않아 있죠, 사실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참 주님을 잘 믿고 참 순수하게 따르고 했었는데 좀 세월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상황이 달라지죠. 옛날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잘 나가다가도 나중에 가서 큰 죄에 빠지거나 아주 지지부지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된 자들이나 혹은 처음에는 별다른 진보가 없던 사람들이 앞서 간 사람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고 헌신적인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고 하나님과 가깝게 보이고 또 하나님에서 실제로 많은 일도 하고 그래서 사람 눈에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자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낮은 레벨의 영성을 지녔더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점이 많았고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은 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상이라는 것은 맡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상은 잃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시 회복받을 수도 있어요. 상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확실히,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안 하는 사람들 차이가 뭐냐면 넘어졌을 때 보면 알아요. 우리가 다 넘어져요. 뭐 한두 번 넘어지겠습니까? 근데 넘어졌을 때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넘어져 있는 순간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회복이 오래 걸려요. 금방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믿고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또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분명하면은 내가 넘어졌을 때 금방 회개하고 자리 서고 일어나서 새로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죠. 정상적인 믿음이죠. 그것이. 네, 그러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고 누워서 그냥 신세 타락만 한다든지 자기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라도 다시 받아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얼른 일어나서 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간다고 해서 자랑해서도 안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죠. 안심할 때 꼭 사고 나잖아요. 뭐 나는 뭐 이상 없다 생각할 때 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스토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그 말씀으로 끝나요. 예? 여러분 본문 보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그 부자 청년 스토리가 쭉 나오고 맨 끝에 가서 바로 이 말씀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을 이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 스토리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된 자로서 나중된 자였다. 뭐 이 순서 바뀐다 그런 말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얘기 나오고 포도원 품꾼에 대한 얘기도 맨 끝에 같은 말씀으로 끝나요. 문제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고 문제된 자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자 청년의 주제하고 포도원 품꾼의 주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연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스토리가 첫 번째 받는 구원이 아닌 상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하셨을 때 염두에 두신 것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과거적 구원이 아니고 미래적 구원의 축복에 속하는 마지막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구원은 언제 받았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뭐 먼저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그 구원받은 신부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첫 구원은 빨리 받을수록 좋죠. 그만큼 주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니까요. 또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러나 상의 경우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자세로 마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을 언제 받았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서 내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은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항상 공평해요. 주님의 저울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공정한 오차가 없는 저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헌신을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은 보고 계시니까 그것으로서 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이 눈을 속이고 경건한 척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위선적인 삶은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또 인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정밀한 저울에 달았을 때는 실체가 없더라 이거죠. 실체가 없어요. 겉에 행천이 있었는데 보니까 안에 속이 없어요. 거짓심이 드러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식으로 살면은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멋지게 집을 짓는다고 지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해요. 아주 맨션이에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집이 이를테면 나의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나 자신이죠. 나는 멋진 집에서 산다고 생각했고 바깥에 사람들 볼 때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안에는 좋은 것들이 많을까. 참 멋있다. 행복하겠지. 편안하겠지. 또 사람들 그거 다 칭찬하고 자랑하고 참 잘 지었다고 그러겠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살았겠죠. 주인도. 그러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 없는 것들은 다 타버린다. 지푸라기, 뭐 풀, 뭐 나무조각 이런 것들로 자기의 삶을 꾸민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고 다 타버린다. 안에는 다 그런 것들이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 불이 나니까 뛰쳐나와야죠. 나오는데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주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타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난 집에서 자기 옷마저 구하지 못하고 뭐 좋은 옷 입고 다 그랬겠죠. 다 불타버리고 밖으로 벌거벗은 채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 영혼은 구원을 받되 자기가 세상에 있으면서 쌓아올렸던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무슨 뭐 재물이든지 다 타버리고 없더라. 그런 경고를 하시죠.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뭔가? 내가 잃은 것이 뭔가? 잃은 것이 많아야죠, 사실은.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백배나 된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보상이 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바친 희생의 분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은 비례적입니다. 그런데 백비의 보상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보면은 보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은 매우 후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차등상급을 전제한 것이에요. 차등상급이라는 듣기 굉장히 거북해요. 불편해요. 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등상급과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차등상급을 싫어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굉장히 신앙도 좋으신 분들이고 굉장히 의식도 있으시고 교회에 대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중요한 멤버들이시고 뭐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신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차등상급과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일수록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차등상급 그러면 아주 싫어요. 오히려 가진 것도 없고 병 것도 없고 지기도 낮고 그냥 평범한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고난의 삶을 이해하신다고 믿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모든 어려움은 남이 보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갚아주기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삶이 편안하고 뭐 희생할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겉으로 보기에 번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상급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차등 상급 같은 것을 상을 싫어하는 것을 경건의 한 표시로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뭐지 아무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데 거기에 무슨 상이요?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거나 뭐 오해했거나 뭐 그렇지 않은 이상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차등 상급에 대한 것을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제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뭐 설득이랄까 강의랄까 설명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르는데 그런 것이 있었죠.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다 벗어놓는다고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상을 appreciate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예요. 나는 뭐 금면류관 쓰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의 그 이욕을 위해서 상 받으려고 애쓰는 진정님의 신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받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마음은 언제나 저는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저는 아버지께로부터와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그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희생을, 작은 나의 그런 사랑의 표시를 주님께서 깊이 appreciate 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상을 주시니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상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을 이해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상업적으로 말이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하고 그거 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싸구려식으로 그런 값싼 그런 유치한 식으로 이런 걸 넘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하기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고성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결국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엄격하신 그런 전혀 인색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차등상급을 싫어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현대사회의 차별주의 배척운동이나 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동등성 개념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 누구나 동등해야 되다. 뭐 남녀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차등상급을 싫어하는 이유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차등상급은 성경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3장 8절, 계시록 22장 12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정한 판단이고 하나님의 공평한 품성의 반영입니다. 차등상급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사후 천국에서 완전히 동등하고 사등이 없는 하늘의 상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들처럼 기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평등 개념을 가지고서 사는 것은 후황과 놀라움의 요소를 가진 천국 상급의 초점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도움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도들처럼 모두 희생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참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굶주리고 강도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를 여러 성도들과 천사들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라고 선포하실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뭐 여러분은 제가 뭐 신뢰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하고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예. 저는 잘 알아요. 내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바울과 동등한 레벨의 그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할까요? 전혀 아니옵시다. 나는 바울처럼 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모두 차등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서 같은 영광과 특권을 누린다면은 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겠어요? 누구든지 같은 보상을 받는다면은 구태여 뭐 희생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뭐 간절히 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아무도 모르게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넣겠습니다. 이것을 내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지상에서의 삶에 따라서 내세에 받는 영광의 레벨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은 그러한 신약의 많은 군면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차등 상급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그 ESV 영어 성경 있잖아요. 그 스타디 바이블인데 거기에 이런 주석이죠.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고 뭐 정평이 있는 주석이니까 또 성경 번역이고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의 상급의 차등을 부인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후하심이 누구도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ESV 주석의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저도 이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받는 하늘의 상은 다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차등성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비롯해서 신약의 다른 저자들이 다 일률적으로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나오는 그 첫째와 마지막, 먼저 된 자 또 나중 된 자 그 단어 자체가 이 점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차등 상급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이제 12장에 보면요. 그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받는 상은 별처럼 빛나는 그런 가시적인 영광을 포함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친 것,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좋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과소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차등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제 다니엘서 맨 마지막 장 끝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내 몫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을 유업의 상에 대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근데 보면 다니엘에 대한 삶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그 얘기도 나오고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불구덩이도 풀무불에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고 주님을 위해서 율법에 말한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뭐 사자굴에까지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며 신실히 섬기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것. 그런 것을 다니엘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맨 결론이 뭐냐면 너는 평안히 살다가 지내다가 마지막에는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하는 유업의 상에 대한 약속으로 끝난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유업에 대한 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차등상급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품꾼들이 언제 일을 시작했든지 간에 원래 약속된 액수가 있었는데 그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거기 무슨 차별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 비유는 다 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차등상급이 없다고 해석합니다. 뭐 이런 해석을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 구원하고 유업을 동일한 걸로 봐요. 그리고 상도 구원으로 간주해버려요. 물론 처음 받는 구원이죠. 사후 천국 간다는 그 구원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 그 자체가 유업이라는 거죠. 구원 받는 것 자체도 유업이고 구원과 유업의 분간이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다음 이유에서 본 스토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한 부차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지적을 했듯이 마태복음에서 청년 부자 청년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근데 이어서 나오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스토리도 같은 말로 끝나는 점을 주목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20장 16절. 같은 스토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주제라는 것을,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같은 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이 끝나니까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스토리와 20장의 포도원 품꾼들의 두 개의 스토리가 연속되어서 나올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구절로 끝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주제가 서로 연결됐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스토리에 담긴 아이디어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계속 발전되면서 상에 대한 구체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의 주제를 다 같이 다룬 것인데 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놀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방법을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대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에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서프라이즈예요.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리워드에는 놀라움의 요소가 크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놀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부자 청년의 스토리에서 이미 지적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강조됩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거기서 자기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여기서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하는 그 놀라움의 요소가 포도원 품꾼의 스토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의 요소가 곧 상의 성격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그럼 놀라움의 요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본 비유의 핵심은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동등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은 물론 동일하게 사후의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나 신약 곳곳에서 마지막 하늘 상급에는 특권이나 책임의 영역이 있어서 다형성과 차등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눈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뭐 먼저다, 나중이다, 이게 순서가 뒤바뀐다, 이런 것은 통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층권에 맞지가 않습니다. 상급의 놀라운 측면이, 하늘은, 상급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덜 뭐 공정하게 대해주고, 누구는 잘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행위대로 갚아주는 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못 받고, 혹은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불공평한, 공평하지 못한 차별이 아니고, 공정한 차등입니다. 두 번째, 하늘 상급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입니다. 상급이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이라면 먼저와 나중에 당연히 뒤바뀔 수 있는 거죠. 개인의 행위는 대체로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상의 획득과 상실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그 유업의 땅을 상실해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힘이 들어도 끝까지 꾸준한 믿음으로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조건절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뭐, 형식적이고 눈가림이나 하고 자신의 어떤 공정 개념을 내세워서 더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 그런 사람은 주인의 칭찬을 못 받죠. 보통 품꾼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품꾼들은 뭐 원래 뭐 일할 곳이 없던 실업자들이었잖아요.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그들을 동정해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 일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주인의 그 선처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겠죠. 얼마를 주든 간에 자기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거기에 대한 주인의 공정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일을 했어야죠. 먼저 온 자들은 나중 온 자들도 그것도 다 같이 같은 품삯을 받으니까 아,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의 그 장시간의 노동에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일도 일거리도 없고 굶어 죽게 됐었는데 아 주인이 와서 나한테 일을 줬으니까 아 이거 받는 거라도 이것도 감지덕지하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내가 와서 이렇게 일을 해줬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줘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온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들은 나중에 온 자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지불하는 그 자비하시고 호하신 주인의 성품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선 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이 바랐던 것 같은, 자신들이 권리처럼 여겼던 그 품삯을 풍성한 대로 받지 못했어요. 풍성한 보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실적을 뽐내고 자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꼴찌가 되는 놀라운 역전의 고배를 마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최종 이벤트에서는 어떤 이들은 높여주고 어떤 이들은 낮춰져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나중된 자라도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우고 놀랍게도 후한 상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자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높은 자고 큰 자였다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라겠죠. 아,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무시했을까? 왜 저런 사람만 내 안중에 두지 않았을까? 왜 나는 저런 낮은 자의 자세로서 사는 사람을 본받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것을 아마 후회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섬겨서 받는 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의 장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본 스토리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들을 보고 이 스토리 있지 다른 사람이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에게 적용해라. 왜냐면 사도들은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제자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적용됐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일꾼들로서 진지하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첫째가 되고 더 많은 품삯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믿고 섬기기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계산적이었어요. 주인의 일보다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라고 힘쓴 사람들이에요. 그 주인이 너그럽다는 데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에 대해서 전혀 동조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공평하다 안 하다 그것만 따졌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는 품꾼들이 그 품꾼들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겠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까요?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내 의무의 한계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겸손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신실함과 꾸준한 믿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끝까지 부름을 상응해 달려가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또 주님의 구하심을 기뻐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후하시구나. 다른 사람에게 후한 은혜를 끼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포도원 품꾼들처럼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충만한 보상을 하시는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그런 사랑과 그런 넘치는 그 인자함과 후함에 대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런 아버지가 나를 무한히 행복하게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상상도 못했던 큰 축복을 수확하고 후한상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